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인 그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았던 애굽 땅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곡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이제 애굽 땅에 또 가서 곡식을 구해와라. 아들들이 이제 보내고 그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와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와서 지금 요셉을 만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을 만난 다음에 자기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처지에 대해서 이처럼 이제 자세히 고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뒷부분에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없어졌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 바이블 보니까 우리들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죽었나이다 또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20년 동안 이제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당연히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죽은 줄로 아마 여겼던 것 같습니다. 1983년도에 제가 고등학생 때 우리나라에서 그 이상가족 찾기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때 가족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족들이 헤어졌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의 이름과 나이와 그리고 용모적인 특징 같은 것을 다 적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서울 이제 방송국에서 그때를 방영하면서 사람들을 찾는 그런 행사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보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래서 반영해 주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보셨습니다. 물론 저희 가족 중에는 이상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계속 보면서 울고 또 울고 하는 것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족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딘가에는 살아 있겠지. 6.25 때 헤어졌는데 어딘가는 살아 있겠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헤어진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오래 떨어져 있을 때 그래도 살아있을 거야 생각하는 것과 아마도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었을 거야 하는 것은 그 잃어버린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떠한 상태였을까? 아마도 요셉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러고 나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서 그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라는 존재는 지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이라는 존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 없어져 버리고 죽었다고 여겼던 그 형제에 대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치부 아닙니까? 자기들의 잘못이고 자기들의 범죄함입니다. 굳이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앞에서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죽었습니다 이처럼 말하는 이유는 이 애굽 총리의 동정심을 사서 어떻게든 곡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지금 이처럼 자세하게 가정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그 거짓된 진술에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 맞다. 왜냐하면 너희에게는 너희의 그 진술이 진실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추궁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의 말하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는데 만약 너희가 말하는 것이 진실하면 그 진실됨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여기 벌써 애굽에서 홀로 살았습니다. 홀로 살면서 계속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 대해서도 아마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형들이 나를 너무나도 미워해서 팔았지만 아마 지금쯤 형들이 아마 후회하고 있을 거야, 뉘우치고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때나 미워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날 미워할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갖는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때보다 더욱더 상황이 나아졌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형들이 지금 와서 말하기를 거짓말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진실인데 요셉과 관련된 그 부분만 형들이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행위에 대해서 후회함과 회개가 없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의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주장한 그것을 근거로 이제 형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진술에 대해서 너희들이 증명해라. 형들의 입장에서는 증명하면 살고 이거 증명하지 못하면 영영 이곳에서 갇혀서 죽겠구나, 아마 그러한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그런 진실됨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어가지고 뭔가를 자꾸 말하는데, 뭔가를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목소리 높여 말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진실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증거한 것에 대해서 또한 증명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진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행위가 그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진실됨의 증명이 무엇인가 봤더니 너희의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이왕이면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 아우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베냐민의 그 형편과 처지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자신이 형들에게 죽을 뻔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그 막내 동생은 요셉과 동일한 어머니 밑에서, 요셉과 동일한 그 어머니의 태중에서 태어난 그런 동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게 해코지했던 것처럼 만약에 막내 동생에게도 나와 동일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동생에게도 해코지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회개치 않은 그런 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누군가가 미우면 그 미운 놈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미운 법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이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나를 미워했으면 내 동생 베냐민도 그처럼 미워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냐민의 신상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어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자, 한 명만 낳고 한 명만 고향 땅에 가서 동생을 데려오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이곳에 감옥에 갇혀 있으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 막내 동생을 데려옴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너희 말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지 내가 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실, 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로 지속하다, 지탱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의 뜻은 확고함, 성실성, 정직성,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기도할 때 하는 아멘, 이 아멘도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너희의 진실됨을 내가 보리라. 바로 막내 동생을 데려옴을 통해서 너희의 진실됨을 내가 보리라, 이렇게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하는 그런 형들 앞에서 진실함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억지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복하는 그 복수의 심정에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 거짓됨을 제대로 파헤쳐서 그들이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된 뉘우침과 회개가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자, 무엇인가를 지시했으면 한 사람은 가서 동생은 들려오고 너희도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으면 그냥 빨리 실행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3일이 보통 3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일 동안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형들 앞에서 철저히 애굽 사람으로 행세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처럼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18절 말씀에서 요셉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3일 기간 동안 심령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자, 16절 말씀과 19절 말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서는 나머지 형제들은 다 감옥에 있고 한 사람만 고향 땅에 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19절에서는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 형제들 다 고향 땅에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느냐? 바로 이 3일 동안 형제들이 감옥에 갇혔던 그 3일 동안 요셉에게도 변화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뜻을 좇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19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니까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면하고 그랬습니다. 자, 곡식을 가져와서 먼저 생명을 살려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생을 데려오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너희 가족들이 이 곡식을 먹고 군주를 면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너희의 굶주림을 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입니다.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요셉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묻고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예처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3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3일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 의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그러한 3일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평화가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3일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꼭 3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철저히 깊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자, 아우를 데려오는 것이 너의 진실함의 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를 데려오는 것은 이 베냐민을 지금 아버지의 그 평화로운 품 안에서 위험한 곳, 형들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던 이방 땅으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베냐민의 희생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대가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꼭 필요한 순간이 오고 그 대가가 우리에게는 물질로, 우리는 또는 직장으로, 아니면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모두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진실함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열두 아들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기까지 그들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자막으로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서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430년 동안 지내다가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요셉의 형들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했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므로 그들의 진실됨이 회복되고 비로소 애굽의 가족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을 베냐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베냐민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평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의 진실됨을 증명하기 위한 베냐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 말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증명해 보아라. 그때 우리가 우리의 베냐민을 주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이처럼 찬양할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증명해 보아라.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그런 베냐민이 우리에게 있고 기꺼이 그 베냐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이 3일의 기간은 요셉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3일 동안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지금 당하게 되었을까? 무엇보다 자기들이 그 처한 상황에 억울하고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삶 속에서, 지난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졌었고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었던 그 동생 요셉의 심정이 지금과 같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억울했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그러면서 자기들의 죄를 정확히 바라보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고난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이 있습니다. 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난당한 사람이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알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성장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너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여기서 핏값, 이것은 일찍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후에 모세 율법으로 이제 성문화가 되어지는데 여기서 바로 고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갚는 자의 법칙. 무엇인가를 내가 했으면 반드시 갚는 자에 의해서 동일하게 당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동생들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것은 동생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의 뉘우침입니다. 만약 이것이 동생들을 책망하는 말이었다면 너희가 잘못했을 때 나는 분명히 그것을 말렸었다. 이것은 다 너희의 책임이다. 난 책임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루벤의 주장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루벤이 이 42장 37절에서 한 말을 보니까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책임지는 자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절에서도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동생들에게 대해서 지금 과거를 회상시키고 과거의 사건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책임자의 자세로서 자기가 장자니까 마청이니까 사실을 직시하고 형제들에게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말이었으면 요셉이 홀로 가서 울고 오는 그런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백하고,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서 서로 뉘우치고 회개하는, 죄를 시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가서 울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백하고 나머지는 고향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 왜 시므온을 끌어냈을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요셉이 많은 형제들 중에서 왜 시므온을 억류시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성경을 근거로 추정하기로는 그가 세겜족을 상륙하는데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것과 또 요셉을 죽이는 일에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가 루벤 다음으로 연장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시므온 한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 형제들은 이제 곡식을 가지고 고향 땅에 가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자, 지금 요셉은 이 25절 말씀에서 현재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냐민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에 있는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다시금 온 가족이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선과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원하는 곡식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행하는 동안 양식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 곡식을 따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곡식값으로 그 가져온 그 돈을 받지 않고 그들의 자루에 다시금 넣어주었습니다. 이 창세기 43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이 곡식값을 받지 아니한 이유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형제들의 그 자루에 돈도 함께 넣어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성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인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굳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밝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은 진실됨을 증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형제들의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은 다음에 비로소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이주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그것이 3일간의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며칠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초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3일간의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초소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에 삶을 놓고 특히 성도의 삶과 사명자의 삶을 놓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진실됨을